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깨우침 주셔서 성과 인격의 변화로 결실케 해주시는 데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빈부귀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침이 심한 환경에서 살았었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잘 되었을 때에는 분명 우리가 집주인이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족 식구들이 뿔뿔이 친척집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었죠.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의 흑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가장 어두웠고 깜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서울 변두리에 방 한 칸짜리 전세방을 얻게 되어서 일곱 식구가 함께 모여서 살게 됐습니다. 시골이었지만 그리고 방 한 칸이었지만은 같이 산다고 하는 기쁨이 컸습니다. 굉장히 컸었어요. 그곳에서 몇 년 살다가 비록 이제 산동네였지만 서울에 있는 이번에는 방 두 칸짜리 이제 전세집으로 저희 일곱 식구가 이제 이사를 오게 되어졌습니다. 서울로 왔다는 것, 좀 더 서울 중심가로 왔다는 것이 기뻤고, 그리고 방 한 칸이 반 두 칸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기뻤습니다. 방 한 칸이 두 칸이 되니까 굉장히 두 배로 커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 한쪽 구석에 책상을 펴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마련한 그 전셋집이 알고 보니까 은행에 오래전에 저당 잡힌 집이었고 넘어간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속아서 산 거죠. 어쩐지 샀었어요 그 집이.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것도 모르고 다 알고 보니까 이제 좀 사기를 당했던 건가요? 소의 집달리에 의해서 밤에 그냥 쫓겨나다시피 근처에 있는 어느 집 한 칸, 칸칸을, 방 한 칸을 빌려서 이제 더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방 한 칸이 아니 없다가 한 칸이 되었다가 두 칸이 되었다가 다시 한 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형제들은 모두 실망과 짜증으로 이만저만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방 두 칸 끝짜리 집에서 간신히 마련한 내 작은 공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사하기 전날엔 너무 괴로워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방 두 칸도 일곱 식구가 같이 살기엔 부족한데 한 칸짜리로 이사하게 되니까 삶이 정말 깝깝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매불망 조금이라도 넓은 장소로 이사갈 수 있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어느 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 감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서 산동네 1번식 2층 집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생전 처음으로 좁은 공간에서 내 책상 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전 처음으로 제 자신의 방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제 방이 생긴다는 점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사가기 전날 이번에는 너무 좋아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 두 칸이 한 칸 되는 거, 이거 무척 힘든 일입니다.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그 방 한 두 칸이 한 칸이 되니까 뭐 슬픈 노래가 절로 나와요. 홍도야 우지 마라 뭐 이런 노래들 막 그냥 절로 나옵니다. 구슬픈 노래가. 누가 이렇게 저기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속에서 막 슬픈 노래가 막 그 노래가 바로 내 노래가 돼서 흘러나와요. 그런데 방 한 칸이 두 칸이 되고 세 칸이 되는 이런 이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아 또 노래가 막 절로 나와요. 쨍하고 애들날 정말 돌아온다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주변 환경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학군을 옮기는지 그리고 왜 강남을 선호하게 되는지 이제 온몸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뭐 가라 말라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 다시는 방 두 칸이 한 칸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인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이렇게 감옥에 갇힐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금수저 출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돈 주고도 사기 힘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면서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고, 정말 그러니까 오늘날로 봐서는 포스닥까지 마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당시에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이제 학식이 충만하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정말 그런 금수저죠, 완전히. 그리고 손에 기술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더 번다고 하나요? 그래서 장막업으로 자기 혼자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동행들까지도 경비를 다 댈 수 있을 정도의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신분적으로 그리고 학식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바울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로 바울의 삶에 부침이 심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게 되고 돌아맞기도 하고 허물 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모든 것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풍성했는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후부터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풍부와 궁핍이 항상 부침, 그러니까 교차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일곡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한다는 말씀은 주어진 삶의 환경에 늘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 두 칸짜리에도 만족하지만 방 한 칸짜리에도 만족하고 그리고 또 그 방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불만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환경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이유를 오늘 품에 안고요, 오늘도 사실 부침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그리고 또 인생 살다 보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리고 방 두 칸 될 때 있고 한 칸 될 때 있고 와 이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 모든 순간들을 지나가실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저는 항상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소망이 달랐어요. 소망이. 저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배고픔과 궁핍을 원래부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부요함을 미워하고 아 나는 무조건 가난해야지 뭐 그렇게 가난을 찬양하는 사람들 당연히 아닙니다. 일부러 우리가 뭐 고난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요함이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매우 원대하지요. 뭐 살다 보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표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꿈이 있는 사람,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얼마든지 달게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올 여름 도쿄올림픽이 연기됐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경기장에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이번 여름 올림픽을 목표로 준비한 세계 많은 운동선수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국가대표로 뽑혀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뭐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면 좋지요. 일단 국가대표 운동선수로 뽑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요, 그 뽑히는 일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국가대표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태극마크를 달게 되고,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이.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거. 그러나 게다가 거기에서 그만큼 성적에 대한, 그 성적에 대한 사실, 그 자리는 중압감도 크고 따라서 훈련도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레슬링 대표팀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요, 여기에 4점 훈련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4는 죽을 4자에다가 점은 점점자 해가지고 이게 죽을 정도로, 죽을 고비를 넘는 훈련이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해요. 4점 훈련. 이 무시무시한 이름의 훈련은 일종의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여러 종류의 운동을 쉼 없이 돌아가면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할 때는 선수들이 35kg에 하는 그 모래 주머니를 다리에 찬 채로 이제 개구리 뜀을 뛰면서 운동장을 돌다가 휴식이 없이 곧바로 이제 장애물을 넘고 이어서 가슴을 밀면서 기어서 다 운동장을 가로지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체육관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큰 대형 타이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제 훈련을 하게 되죠. 일반인들이 의 훈련을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강도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훈련도 어렵지만 육체적인 훈련만이 다가 아니죠. 이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배고픔의 훈련도 거칩니다. 이 몸무게를 체급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굶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간, 이게 뭐 금식이 아니라 굶식인데, 음식을 며칠간 굶어야 되고 막 물도 마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개체일 이 당일에는 몇 그램이라도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체중계에 서기 직전까지 막 침도 뱉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침이 매끄럼 된다고 그냥 이 침도 뱉어낸대요. 그렇게 혹독한 체중 조절을 하고 나면 선수들 얘기입니다. 마치 지옥을 보고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든대요. 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배고픔을 견디고 온갖 지옥의 힘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없이 이 고난을 감당하겠어요? 이유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그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시상대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기꺼이 참아나가지요. 사도 바울은 때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뭐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 잘 안 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때로 신앙생활을 운동경기에 나선 선수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고난 없이 꿈을 이룬 사람은 생각해보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요셉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긴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낮아지고 완전히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윗도 역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뜬금없이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고난 없이 꿈을 이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까지도 그랬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고난의 그 길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했습니다. 고난 없이 꿈을 이룬 사람은 성경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겨우 12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찰나적인 부귀 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선한 일들이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영원한 상급받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그날의 결단권 상을 잊지 않는다고요. 한국 국가대표의 명예는 사실 대단합니다. 게다가 국가대표로서 시상식에 올라서 애국가를 들으며 금메달을 따는 영광은 뭐 가문의 길을 빛나 그 가문의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마치 푸른 꽃과 같이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빛바랜 사진처럼 모두 희미하게 사라질 영광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놀라운 이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은 결코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 상급과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그다지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게 돼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처지에 대해서 언제나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 할 수 있다 말씀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이유, 어쩌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어떤 형편에도요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육신은 한없이 약해서 늘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 성향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싶어하지요. 사람의 육체는 조금이라도 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고 편하고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며 즐기면서 살기를 사람은 누가 그러지 않겠어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이런 소욕을 거슬려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은 지극히 몸이 싫어하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선교 가는 것보다도, 선교지 오지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도 세계 일주 호텔 잠 자면서 그렇게 편하게 여행하는 거,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거 더 좋아합니다. 우리 몸은 새벽 기도에 나가기보다는 새벽에 골프장 낚시터에 가는데 더 흥분합니다. 너무 좋아서 막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어떨 때 시간에 늦는 법도 없고요. 우리 몸은 셀 모임에 가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기분 좋게 취하는 회식 모임에 가는 것을 우리 몸은 더 좋아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별로 나를 들뜨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고생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그 길의 끝에 무슨 영광이 있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은 조삼모사,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크다고 할지라도 느낌은 현재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마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눈앞에 큰 산이 아니라 내 신발 속에 든 작은 모래 알갱이라고 나중은 어찌 되었든 오늘의 내 고생이 더욱 크고 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국가대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꿈조차 꾸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 과정이 싫어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정쩡하게 주님을 따르고요. 작은 일에 시험받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까닭은 예수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싫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 고난을 이길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난에는 눈을 딱 감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와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나 이 땅에서 손해본 사람은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건 뭐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좋아해요.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이 구절이 목에 탁 걸리는 겁니다. 이 핍박이 뭐야? 우리는 핍박이 싫어요. 나중에 아무리 큰 상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은 고난이 싫고 배고픔과 궁핍이 싫습니다. 아무리 날씬한 몸매와 조각 같은 외모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 앞에 놓인 음식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그냥 음식에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오늘 당장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1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배고픔과 궁핍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은 모든 육체가 싫어해요. 아무도 고통을 즐기는 사람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외에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또 우리는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은요, 사실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누가 비아돌로로사를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막 진저리를 치셨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제발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늘아버지께 또 빌고 또 빌었습니다. 3세 번 빌으셨잖아요. 그러나 일단 십자가의 길이 결정된 후에 예수님은 무척 덤덤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엄청 힘들게 보였지만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침착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담담하게 가셨어요. 그 고통에 비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와 성장에 같으신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험한 골고다의 길을 그처럼 담담하게 잘 걸어가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결정적인 힌트가 저는 힌트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찾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더하더라, 함께 해주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뭐 참을성이 많고 능력이 많고 내 힘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초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이번만 갇힌 게 아니면 여러 번 감옥에 갇혔죠. 바울이 감옥했던 감옥은 오늘날 같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감옥은 슬기롭게 감방 생활을 할 정도의 환경과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 지하에 있는 감옥, 진짜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장소입니다. 몸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춥고 배고프고 더럽고 괴롭고 힘들고 최고로 궁핍한 장소, 감옥.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복음으로 해서 옷이 찢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매를 맞아서 정신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힘입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여전히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지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때그때마다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정리할게요. 누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방 한 칸이 두 칸 되고 두 칸이 세 칸 되면 기뻐합니다. 부하고 풍부한데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막 그냥 세 칸짜리 이사 간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를 했지 하나에도 막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애들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그러나 방 세 칸이 두 칸 되고 두 칸이 한 칸 되고 그 방마저 없어질 때 기뻐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약한 인생은요, 주변 환경에 언제나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In Christ Jesus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력하게 주시는 주 안에 있으면 달라져요. 모태신앙으로 제가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었을 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저는 집이 커지면 기뻐하고 집이 작아지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후에 저는 달라졌어요. 주변 환경에 그다지 영향받는 사람이 안 됐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게 되어졌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그리고 또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난 부러워하게 되면서 좌절하고 되고, 남만큼 학식이 없는 거, 남만큼 가지지 못한 거, 남만큼 분위기가 환경에 안 좋은 거, 우리는 그냥 굉장히 불평할 일이 쌓이게 돼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보게 되면 늘 우리 심령에는 만족감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속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온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만족하라.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영원한 영광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방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세 칸이든 네 칸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는 놀라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실직자가 매일같이 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위축돼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해지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혹시 내 인생은 두 칸이 한 칸 되는 거 아니야? 한 칸이 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언제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족하게 되어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 우리는 항상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요, 또한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능히 이기고 그리고 견디고 이길 능력 주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옵고, 또 범사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며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심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범사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